사람들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사랑을 느끼는 내용도 다양합니다. 값비싼 옷을 선물 받았어도 사랑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물리적인 것을 주지 않았으나 따스한 미소, 그 머금음에 상대는 사랑으로 느끼기도 하죠. 저희 집 막내는 아침마다 사랑을 확인하는 예식이 있어요. 아빠를 딱 보고 나면 같이 제 손을 잡고 제 침대로 가세요. 그리고 둘이 같이 누워야 합니다. 그 침대 위에서 저를 꼭 껴안고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자. 침대 위에 누워서 꼭 자기를 껴안아줘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또 이게 사랑을 하죠. 귀찮은 듯 하면 아는가 봐요. 나 사랑하지 않아? 물어봐요. 아니 사랑해. 그러면 좀 더 세게 해. 그럼 세게 알아줘야 돼. 이것이 사람들마다 저마다 사랑을 확인하고 주고받는 여러 표현이겠죠. 로마서 5장 8절은 참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 인간의 이성과 삶의 경험에서 참으로 반복될 수 없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던 로마 제국에서의 사형 틀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여러 사형의 제도와 틀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악랄하며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겨서 도무지 이거는 아니다. 그 이야기, 그 단어를 들었을 때도 구토를 올릴 만큼 심각하게 사실은 반응할 만한 굉장히 악랄한 사형의 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두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죽었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킨 것이고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이런 끔찍한 사형의 틀, 사형의 도구,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했을까?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까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 66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의 결과로 발생한 죽음을 실제로 감당해야만, 겪어야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은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이 피는 죽음을 말합니다. 죄의 대가와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피, 곧 죽음으로서만 그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죽지 아니하면 죄의 용서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용서될 수 없다, 갚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에 내포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요소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곧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신비스럽게 절묘하게 포함된 하나님 사랑의 실행이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물론 52주일 전체가 1년에 52번의 전체 주일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같이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마땅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교회들은 굳이 고난주일, 부활주일 이런 것을 표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진지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본문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31절의 이 본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3대 명절 중에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성전들에서 붐비는 수많은 사람들, 순례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가르치는 내용이 그냥 쑥 읽으면 긴 논쟁 같고 다툼 같고 긴 회의의 어떤 내용 장면처럼 따분해 보이나 내용을 천천히 분석하고 따져보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표현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오늘 고난주의를 맞아 십자가로서 확정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긍휼을 우리는 함께 은혜 가운데 수용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십자가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오늘 우리는 7장을 31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근데 앞선 바로 직전의 내용 6장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사복음서의 전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표적의 수를 대략 보면 30가지에서 33가지쯤, 30여가지쯤 예수님께서 기적을 다양하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어요. 바로 요한복음 6장, 앞장에 나오는 6장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싣고 있는 오병이어와 함께 그 오병이어와 관련되는 예수님의 교훈을 쭉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주제어를 밝혀보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하는 대속의 죽으심, 살과 피를 강조하셨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여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하늘로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부활과 승천,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성령의 강림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내용들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믿음과 영생.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6장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교훈과 단어들이 모두 소개되어 있는,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오병이어가 왜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기록될 만큼 중요한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와 단어들이 다 포함될 만한 의미로 요한복음 6장은 소개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 육체적인 만족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들만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정치적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를 구출하며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줄 만한 자, 그가 곧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줄 것이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고 아버지께서 굳이 반드시 이끄는 자만이 나에게로 오고 믿는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의 이 복음의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갔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가는 결과가 발생을 했더라.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요한복음 6장으로 다 끝나고 7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한복음 6장의 이 내용과 분위기가 오늘 7장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이런 일이 있은 후라고 하는 말로 7장을 이어줍니다. 6월절은 유태인들의 달력으로 1월입니다. 오늘날의 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을 기준할 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고난주의를 지나가는데요. 이게 유대력으로 보면 딱 6월절하고 겹치는 겁니다. 이쯤이죠. 그런데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명절이 초막절로 바뀝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중순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 태양 달력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이에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대략 6장과 7장의 분위기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대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은 이 일이 있은 후 6월절 그쯤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했던 그 교훈의 분위기가 오늘 7장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절되지 아니하고 뭔가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6개월 동안 갈릴리 호수 주변의 빈들에서, 물론 오병이의 사건을 다시 떠올려보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빈들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진행하셨고 그 다음날 갈릴리 호수까지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길게 설명하셨더랬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7장 2절 초막절까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걸음과 움직임이 동선이 갈릴리 지방에서 줄곧 사역하셨어요. 오늘 이 전염병의 상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두자라고 강력하게 언론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을 자꾸만 쓰길래 제가 시비를 붙어보는 겁니다. 아니 사회성이라는 게 꼭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는 물리적 거리 두기가 훨씬 나아 보여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러면 상대 사람의 마음까지도 뭔가 억지로 사회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한번 진지하게 언론에다가 제2의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촉을 좀 삼가면서 거리를 둡시다 강력하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6개월 동안 갈릴리 지방 안에서만 갇혀서 마치 빙빙 도는 듯한 어감으로 말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언했던 본거지가 있는 저 남쪽 유대 지방으로 예수님이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6장에서 소개되었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했던 구원의 본질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 복음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쭉 가르쳤잖아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 사회에 일으킨 파장, 유대 사회가 견고하게 믿고 따랐던 신학적인 그 어떤 상황에 엄청난 태풍을 몰아치게 했고 돌을 던져서 심각한 파장이 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지도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갈릴리와 갈릴리 지방은 제일 북쪽이에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제일 남쪽에 유대 지방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북쪽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병이어와 관련되는 교훈을 전하셨는데 제일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공식화되고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유대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온 나라가 오병이후 6장의 예수님의 이 교훈으로 인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유대 사회는 도저히 이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가만히 내버려두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심각한 교훈으로 판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유대 지방에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이 내용은 남쪽 유대 지방에 이스라엘 땅 전체에 최고의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의 본부를 두고 있는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의회 산헤드린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 지방 예루살렘의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산헤드린 의회의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결정이자 그들이 온 백성들에게 공지한 사항.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유대인은 일반적인 그 당시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하고 또 무리들하고 약간 다른 뉘앙스로 왔다 갔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유대인들의 앞에 복수 형태로 정관사를 붙여놨습니다. 정관사를 붙여놔서 그 유대인들, 이 말은 유대사회가 모두 공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자들하고 공인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독특한 어법으로 유대인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13절과 25절 이후에 이어지는 9장 2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말을 하거나 두둔하거나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말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구금과 함께 악영향을 받게 될 만큼 유대사회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 공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전체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이 절에 나왔죠. 이 초막절은 역시 사복음서 전체에서 마태복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단 한 번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초막절이라는 배경의 절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시간적으로 초막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부터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최소 7장 전체가 초막절 분위기고요. 초막절 배경을 합니다. 그리고 8장도 전체 초막절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8장 제일 중요한 이 두 장을 초막절과 관련해서도 말하고요.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요한복음을 전공하고 열심히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초막절과 관련된 배경의 이야기일까? 확대해서 보면 10장 20절까지. 그러니까 7장, 8장, 9장, 10장 20절까지가 초막절과 관련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은 유독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진행하며 구약에서 규정된 유월절과 관련해서 2장 13절, 6장 4절, 13장 1절 세 번에 걸쳐 유월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걸음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에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길게는 7장부터 10장 20절까지 유월절 그 사이에 이 초막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행보와 교훈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아 구약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명절이 어떤 의미이며 이 명절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연결되고 있는가를 요한복음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이제 계속 몇 차례 걸쳐 7장, 8장, 9장, 10장 이어갈 때 오늘 이 전체적인 명절의 배경인 분위기인 초막절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 한가운데 부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될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의 7월 중순에 위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조 7일, 그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그리고 기쁨을 설명하는 숫자로 등장합니다.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인 희년, 공통적인 것이 안식, 안식, 희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안식과 기쁨과 복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서도 이 7과 딱 어울리는 7월, 1년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7월 한 달 전체는 이런 하나님의 안식과 복과 기쁨을 누리는 대표적인 달이에요. 7월 1일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 나팔을 뿜뿜 울려대어서 모든 백성들이 안식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든 나팔절. 레위기 23장 23절 25절은 7월 1일을 나팔절로 기쁨의 절기와 안식의 기쁨으로 함께 누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7월 10일 1년에 단 하루 우리의 모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개인이 지었던 죄 집단적으로 지었던 죄 의식적으로 지었던 죄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공통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표해서 용서받는 대속죄. 히브리 말로 요미란 말이 the day, day란 말입니다. 키프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날. 이게 7월 10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월 한 달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5일 뒤부터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23장 3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이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나면 그냥 8일째 그냥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8일째는 후기 안식일로 하루를 더 지켜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 8일째도 또 안식하면서 초막절을 지킬 기념으로 또 안식하고 또 쉬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보세요. 구약 성경에 유월절과 가운데 끼어있는 맥추절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들은 남자들이란 말은 세대를 말하고 가정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온 가족이다.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그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중앙성소에 나아가 이 명절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다 지키고 나면 돌아와야 되는 계산을 타면 7일 한 달은 내내 7일 1일부터 7일 한 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기쁨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아예 한 달을 통째로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되어 있는 것이 7월입니다. 이 초막절을 왜 이렇게 7월 한가운데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셨을까?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혹독한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하십니다.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출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약속했다고 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을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볼 때 생존할 수 없는 광야길을 빙빙 돕니다. 4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 날짜로 75일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던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75일 오늘 76일째네요. 누군가가 이 참으로 이게 우픈 현실에서 조금은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갖기 위해 빗대기를 당군 씨나 앞으로 25일 남았다.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 25일 동안 동굴에서 더 격리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늘 먹고 쑥 먹고 25일 더 견디자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야 이거 참 해악적이다 라는 느낌이 났어요. 어쨌든 지금 딱 두 달 반 지나가는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우리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사람들이 손깍지하다가 엄청난 태풍으로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온 세계가 동시에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통해서 쭉 읽어볼 때 그리고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다 같이 볼 때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대륙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차단을 하고 동시에 사람이 죽어가면서 동시에 사람이 질병을 앓았던 때가 있을까 싶어 보는 겁니다. 이거 세계 1차, 2차 대전하고 양상이 전혀 다른데요. 우리는 임진왜란을 한국전쟁을 굉장히 심각한 전으로 받아들이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뭐 그런 거 있었는지. 물론 매체가 발달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동시에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을 때가 있었을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신할평지 바벨 시티 앤 타워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갑작스럽게 혼란을 겪었던 그때가 마치 불현듯 떠올라요. 그 이후로 이렇게 인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을까? 어제 저녁에 여러분도 익히 들었을 법한 뉴스지만 지금 마스크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짤막한 뉴스를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나라가 사실은 가장 공인된 뭐 3M 이건 회사 이름이죠.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이 성능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인정을 하니까 이제 그 회사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싣고 날아가는데 경유를 하는데 중간 경유지에서 다른 나라가 두 배를 더 제시해 슉 히치하이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이킹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다른 나라로 싣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이렇게 계약을 했던 그 나라가 황당해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런 일이 한 건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여러 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싣고 마스크를 싣고 날아가다가 경유지에서 그 사이에 발빠르게 다른 나라가 다른 회사가 돈을 두 배, 세 배 불을 주니까 돈이 움직이니까 이게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쓱 계약 파기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마스크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읽으면서 이야 이렇게까지 돼버렸구나.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 사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집어삼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혹독한 노예살이를 하다가 광야를 이렇게 나오는데 비록 75일 물론 중국에서도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보는 분은 12월 중순 더 빠른 분은 이미 11월부터 공적으로 그런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지금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길어봐야 지금 4개월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 명칭이 붙여진 것만 따져도 4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4개월 만에 온 세계가 엄청난 공황적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만한 참 초유의 사태가 인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웬만한 정부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학교들이 전부 스톱되어 있고요. 물리적인 거리 두기와 그 다음 거리를 활보하는 것까지가 다 스톱되고 있는 상황이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를 40년간 지나가요. 넉 달이 아니고요. 40년간을 지나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낮에는 이 건기 때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한밤에는 상대적인 추위로 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급격한 온도차에 의해 사람의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게다가 맹수와 인간의 물리적인 생존의 환경이 전혀 없는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몰라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40년간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른 아침 만나를 내리심으로 바위를 깨트리심으로 메추라기 때를 한꺼번에 훅 불러오셔서 그들의 단백질을 공급하심으로 아무도 굶어 죽은 자가 없더라. 아무도 단백질이 결핍해서 단백질 결핍증으로 죽은 자가 없더라. 아무도 추위 때문에 죽은 자가 없더라. 아무도 더위 때문에 죽은 자가 없더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 광야길을 인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나 풀을 베어와 안정된 건축물 안에서 그동안 잠을 자고 생활하다가 이 일주일 동안에는 마당이든 건물 밖에서 초막, 풀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열어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게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 그런데 이걸로만 초막절의 의미가 끝나지 아니해요. 신명기 16장 15절 신명기는 이제 요단 강가까지 왔습니다.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럼 초막절 안 지키면 되느냐?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덧대어서 두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길 안 지나가도 돼요. 그들이 집을 짓고 살 것이에요. 농사를 짓고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를 덧붙이기를 신명기 16장 15절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으로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와 생존과 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롭게 농사를 지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농사를 지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적합하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이 농작물이 수확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린과 동시에 이 초막절 즈음에는 이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이 초막절 즈음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6개월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기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건기를 지나 자랐던 농작물을 베어내고 추수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면 초막절과 함께 그 다음 곧바로 이 절기를 끝나고 나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내리는 이른 비에 밭을 기경하고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먹거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아울러 받았던 복과 함께 받을 복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래서 1세기에 유대인의 제사장 출신이면서 로마 제국에 전향한 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세 가지 명절, 유월절, 가운데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 세 가지 명절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온 사회가 가장 떠들썩하게 지켰던 명절, 단연 초막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길게 설명을 했으나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유대력 7월 달력 중에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이 초막절, 곧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지만 무엇을 지나가야 될까요? 5일 앞인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나고 초막절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철저하게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용서받는다를 기념하는 속죄일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논하는 초막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무한한 긍휼에 이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풍성하고도 놀랍게 이어지고 있다, 이어질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초막절이 다가오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빈빈 돌고 있었으니까 이제 형님 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 초막절입니다.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그동안 형님께서 진행하셨던 많은 일들 그걸 공개적으로 숨어있지 말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때의 그 예루살렘에서 확실하게 더 널리 알리십시오 라고 동생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초막절에 제가 길게 설명했던 성경적이거나 유대 역사적인 이런 배경과 동시에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6장 오병이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모든 구원과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 바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모이니까 우리 형님이 지금 기적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이 총구석에서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 현장에서 형님이 딱 깃발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동생들이 요청한 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동생들도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이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교훈의 내용을 알았거나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남쪽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공식적인 위험 인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동생들이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망 다니듯이 갈릴리 지방의 시골만 돌아다니지 말고 연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순례객들이 모이는 그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누구나 알 만큼 한번 붙어봐라는 겁니다. 평생 도망만 다닐 거예요, 형님? 이 구석에서 한번 붙어봐요.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한번 형님 한번 붙어봐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31절에도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아니 그리스도가 진짜 온다고 한들 이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놀라운 가짓수의 표적을 누가 드러낼까?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의 제안은 형님 누구도 꼼짝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응원을 이용해서 이 순서 형님이 하고 싶고자 하는 그것을 빵 터뜨리란 말이에요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6장을 지나오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에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만족이나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기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죽으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6장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기에 이 동생들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초막절이 속죄일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왔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초막절에 대한 바른 이해도 뭔가 결여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세상적인 방식인 사람들의 지지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머릿속 그들의 박수와 응원을 이용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5절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지만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미움 받는 것은 같은 생각에 같은 행동을 하면 서로 원수가 안 생겨요. 다르게 말하거나 시비를 걸어오면 미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유대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학과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악하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죽임당할 공적인 위험인물이 된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끼리 먼저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생들이 올라가고 난 이후 조금 더 갈릴리에 머물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뭉텅이를 단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되게 언젠가 어느 교회 청년들 수련회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참 기특하게도 제가 그 교회 청년들에게 수련회 설교를 두 번 연거푸했어요. 그 앞에 여름에 수련회 설교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수련회 설교를 딱 마치면서 제가 강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흠물을 삼킨 거죠. 김식국물을 마친 거예요. 성경 좀 똑바로 읽어라 얘들아. 성경 너희들이 아니, 똑바로가 아니라 성경 읽기는 하냐? 신신제들이 너희들이 와가지고 막 성경 이야기하면 막 그냥 쏠라닥 넘어가지 말고 성경을 알고 읽어야 그들과 대화를 해서 맞짱 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설교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여름이었으니까 올해 말까지 성경을 읽고 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번에 받는 강사료 선물로 쏩니다. 장학금으로. 우리 애들이 와 난리가 난 거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아직껏 제가 수십만 원, 그거 30만 원, 50만 원 받아가지고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어차피 목사가 아직껏 그거 우리 청년들 위해 돈으로 그들을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지 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딱 지났는데 수리를 다 마치고 저를 초청한 전도사와 그 청년대학부 연락이 옵니다. 애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대. 저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성경 읽는 애들끼리 그리고 한 11월 말쯤에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와,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로 저는 강사를 받은 것을 제 책상 한쪽에 딱 밀어놓고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됐을 때 그쪽 청년들이 목사님 한 번 더 모셔요. 그러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담당 장로님하고 이 교육자가 연락이 와서 한 번 더 간 거죠. 한 번 더 가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몇 명이냐. 왜냐하면 3명이면 3분의 1씩 나눠주고 1명이면 몰아주고 그런데 다는 못 읽었지만 아무튼 읽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성경 읽기와 관련된 책을 사갖고 막 선물해보자. 그 받은 강사료를 한 권에 한 2만 원 정도 하는 책을 다 샀습니다. 한 박스를 들고주고서 야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 책이라도 읽어라.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설명하는 책.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준 거죠. 이런 식의 그 청년들을 가만히 접하면서 그들이 두 번째 겨울 수련을 이야기한 것은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게 분위기상 2박 3일 못하고 1박 2일로 수련을 하면서 요한복음 읽기 수련을 한대요. 그 성경 읽기 수련을 하면서 저보고 설교를 두 번 전날 첫날 밤 저녁 마칠 때 폐예배처럼 두 번 해달라. 그때 제가 저들이 요한복음을 읽었는지를 몰랐어요. 성경을 읽는 통독순위를 한다. 그까지만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들고 갔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증거, 세례요한에 대한 설교를 두 번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가지고 이 세례요한에 대한 설교를 두 번 딱 마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담당 교육자와 장로님의 제안이 한 시간 정도 애프터 시간을 좀 가져달라.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좀 받아달라.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제가 1월에 2월 초에 했는데 그 앞에 한 학기 동안 수요 성경권제에서 요한복음을 다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마스터했다고 개인적으로 어느 질문에든 어떤 문장이든 들고 와도 이야기해줄 수 있겠다라고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손 들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동생들이 올라가서 갈 때 나 안 올라간다 했는데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 사기꾼 아닙니까? 청년들다운 발상이죠. 아, 이게 참 그 질문이 얼마나 제가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잖아요. 성경도 안 읽고 질문도 안 하는 이 세대에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한다.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동생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 안 올라간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그래 놓고 예수님 10절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히 올라간다. 예수님 뻥쟁이. 그렇죠? 예수님도 뻥을 치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쩍 이렇게 이 내용을 읽으면 혼란스럽게 여겨집니다. 다만 팁을 하나 드리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글쓰기의 양식이 시편이랑 닮았습니다. 이 말은 압축적이고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굉장히 압축을 해놓고 탁 던져놨습니다. 그 문장을 하나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맥락을 읽어야 되고 앞, 뒤의 내용과 사회적인, 문학적인 다른 복음서를 이미 요한복음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태나 마가가 누가가 기록했던 내용은 요한복음을 일부러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찾아보면 되니까. 이런 식의 마치 배경지식과 내용을 압축해놓고 탁 던져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혼란스럽게 여기지지만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동생들의 의도가 왜 믿음이 없다고 7장에서 말했는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 맥락을 놓고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동생들의 그 제안의 의도를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요한복음 2장 4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장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이 그리스도로서의 가장 정점에 해당할 만한 사역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고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암시하고 요한복음 2장부터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따라 6장에서 대속적인 죽으심,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질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사역을 쭉 이야기했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동생들은 이런 맥락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다 하니까 사람들이 형님을 박수치는 사람이 일부 있으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명예와 사람들의 환호성을 따지고 더 높게 비상해 형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유명한 인물이 되라. 이 동생들의 제안인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며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이용하라.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단 말이 뭐예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뭐예요? 이 동생들의 제안은 지금 유대사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들끼리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만든 거네요. 이런 유대사회와 인식하고 있는 그 방식을 동생들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항상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똑같은 통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그 잘못 이해하고 너희들이 구원과 그리스도를 하는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지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맥락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전제로 보십시오. 동생들이 최대의 명제를 이용하라는 이 제안은 그리스도로서의 이 구원사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사회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악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회로부터 죽임당할 만한 미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동생들이 올라갑시다, 형님 올라갑시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그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희의 제안과 의도에 따라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가로 처리되어 있는 올라가지 않겠다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걸어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십자가를 향한 대속의 뜻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길들을 꿋꿋하게 사람들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여기서 차용된 단어가 은밀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그 걸음을 위해 그 누구도 박수치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부여잡고 뚜벅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십자가의 표현이죠. 이어지는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왔던 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에 당연히 그 예수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그들이 예측을 해서 혹시 예수 봤냐?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찾아다니는 목적은 위협하고 죽이거나 부검하거나 뭔가 손을 보려고 찾았겠지요. 그러자 수많은 순례객들 일반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나 유대사회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지목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들이 거론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드러놓고 막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조용히 설왕설래하고 있는 내용들을 13절까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절반 정도 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마저 성경이 가르치는 초막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서 구원사역을 진행하라고 하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왜곡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이 초막절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초막절이 구약에서부터 규정되어진 이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묵묵히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주의를 맞아 아직 십자가를 질 때는 아니나 이 초막절을 맞아 은밀하게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걸음은 장차 지게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초막절 앞에 대속절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풍성하고도 영원한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와 신령한 판단의 결과로서 십자가가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이제 후반부로 조금 속도를 내어 달려가 봅시다. 14, 15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분배설 시간이겠죠. 예수님이 성전들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했고 예수님이 왔는가 찾았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사회에서 공인된 랍비가 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파악했겠죠? 배운 적이 없는데 글도 모르면서 개역 성경은 글도 모르면서 이 글은 단순한 알파벳이나 문자 해독을 말하지 않아요. 글이란 단어가 유대사회에서는 성경이나 그들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지칭할 때가 많기 때문에 풀어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하면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수리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가르치느냐 라면서 그 가르침이 놀라워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성전들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온 집에 있을 그 시기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동생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은밀히 올라가신 이유가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 행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유대사회가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안 올라가란다 이렇게 쪼려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전들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겠느냐는 겁니다. 이럴 때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주로 가르친 내용,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로 가르침을 시작했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늘 나라의 복음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로 가르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7절까지 올 때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또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위해 대속해서 죽으실 것과 부활과 성천이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영생이 주어진다. 이게 요한복음 6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아 한가운데쯤 지나가는 성전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초막절 자체가 우리가 5일 전에 열흘 전에 대속죄를 지나왔지 않냐라고 말하므로 죄사함과 함께 이어지는 풍성한 삶을 기념하는 초막절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초막절의 행사가 속죄일 다음에 이어지고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놓고 볼 때 이건 딱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코드랑 너무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장차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십자가를 예고하고 손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주실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기존의 유대사회가 견고하게 믿고 따르고 있던 내용과 내용적으로 볼 때 너무 다른 거예요. 방식도 다른 거예요. 방식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옛날 랍비 누구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화법은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1인칭 화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한다고 말하므로 본인이 곧 하나님과 똑같은 자다, 내가 원죄자 특강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을 직접 풀어주잖아요. 방식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가 끝났을 때 마태복음 7장 28, 29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내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적개심을 품었을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반박할 만한 뭔가 이게 힘이 없어요.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5절까지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가르치는지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가 아무 때나 말하고 싶은 대로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분별력이 생길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르쳤다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겠고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고 동생들이 제안했던 걸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 가르침은 진실하다라고 19절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 도발입니다. 도발. 그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도발하시느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의 표현을 빌어오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존심이 똘똘 뭉친 자예요. 우리가 다른 이방민족들보다 좋다고 난 이유는 율법을 우리는 소유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 계명을 613가지로 분류했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새로운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고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한 열정으로 똘똘 뭉치는데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면 충돌을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 사실은 이 이야기 끝에 유대인들은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본론의 핵심은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킨다고 하나 율법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과 본 의도를 왜곡한 채 너희들이 주관적으로 쭈무르고 마음껏 이상하게 가르쳐서 이상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율법과 구약을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알아보는 유대 사회를 향해 너희는 율법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라고 돌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자 20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우리의 속담이나 평범한 여러 표현들 중에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귀신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죠? 귀신 같네. 그렇죠? 우리는 웃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귀신은 웃을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의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부하인 귀신 이거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자존심이 상하면서 그들이 쓸 수 있는 최고 악한 욕이에요. 귀신이나 사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누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님을 강하게 부정하기 위해 귀신이 들렸다. 네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귀신의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사실 죽이려고 했으면서 거짓으로 그 의도를 슬쩍 숨기면서 면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은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할례의 규정을 예를 듭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할례를 잘 지키기 위해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고 있잖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십계명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꺼이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베푸는 것이 혼란이 없이 그대로 그 규정을 지키는 걸로 말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한 거지.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쳤던 예, 사람들을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해서 사람을 고쳤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온 몸, 전인을 건강하게 고치는 그것을 향해서 왜 나에게 화를 내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4절이나 마가복음 3장 6절이나 누가복음 6장 11절 등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있는 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너희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은 괜찮고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상징인데 하나님 나라가 새 언약이 도래해서 온 몸을 전인격을 내가 고치는 치유한 건 안 되고 이게 무슨 모순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모순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바르게 판단하라.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가치, 율법의 의미, 율법의 본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제대로 너희들이 꿰뚫어서 그러게 예수님의 사역을 좀 판단해 달라라고 지금 덧붙인 거예요. 이로써 유대인들의 위선적이고 왜곡된 율법 해석과 적용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바른 의미를 상실한 채 자기들이 규정한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이나 결정을 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그러면 돌 던지는 줄 알면서 굳이 치유했을까요? 아니 안식일이 아닌 날까지 하고 예수님이 그냥 적절하게 그냥 좀 맞춰주고 해가지고 가도 되는데 왜 안식일 날 굳이 10일을 그런 것처럼 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이 복음은 죄 아래 억눌리며 고통하는 인생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복구하시며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이 시끄럽게 영원한 안식과 구원으로 초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안식일의 바른 의미의 성취로서 그렇게 병자를 고쳐내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야, 아니 유대인들이 분명히 죽이기로 결정하고 말하지 못하겠는데 저 대화 끝에 예수님의 대화 끝에 말 끝에 이들이 반박을 못하니까 아니 저들도 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일부는 아이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부모 곧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 6장 42절은 예수님의 출생의 정보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많이 공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근거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너무 기이하고 신비로워서 알 수가 없다. 모사 너무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이시다. 기억나죠? 이게 뭐냐? 인간의 지혜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신비스럽고 굉장히 영화롭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저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이 성경구절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극단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28, 29절에서 그래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이런 출생정보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받았다. 내가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 인해 마지막 30절, 31절, 2절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지만 예수님의 때, 곧 십자가의 때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붙잡을 수 없더라, 붙잡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식적인 결의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정확한 때를 위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다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한 이 표적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온다고 한들 이 사람보다 많이 행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 31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2장 24절이나 6장 14절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표적신앙 인간적인 믿음, 화끈하게 뭔가 붕 터지는 현세적인 이 믿음, 그런 걸로 우리가 피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막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길게 강론하신 내용을 참 설교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자를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길어질 것 같다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붙여서 읽는 것이 홀낫겠다 싶어 좀 길게 오늘 설교했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고 풍성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러 오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초막절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1절까지 달려왔는데요.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촉발시키시는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만 아는 진리고 믿을 수 있다는 내용을 요한복음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태복음 16절 1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예수님이 풀이해 주죠. 이런 육체로 혈통을 알 수가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이라고도 강조해드렸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5,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 점검하는 고난주일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 믿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고난에 어울리는 삶이고 고난주간을 잘 보는, 아니 성도로서의 삶일까요? 그것은 한 끼 금식하거나 뭔가 이렇게 기쁨을 스스로 오락을 그치는 것,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셨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죄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죄에 대한 심각한 질병.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주중에 보내온 그런 본인이 쓴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어요. 왜 전 세계가 마스크를 끼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너무 많이 말을 한다. 너무 많이 짓거린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표현을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좀 침묵하며 기다리면 안 될까? 그분의 글의 여러 논지 중에 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을 이미 예고하신 것이고 상징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하늘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자여야 돼요. 그러면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이 풍성한 은혜를 힘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가장 본질적인 삶이겠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살아있는 소망도 확인합니다. 비록 이 비상스러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치지 않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또 한 주간 살아내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력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일 입대하는 아들을 지키시며 군복무 중인 여러 아들들,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 학교의 상황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